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아삽의 지혜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인을 밝히고 있는 이 시가 약 101편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아삽의 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이 본 시편을 제외한 다른 아삽의 시들은 시편 제3권에 시편 73편부터 89편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시편 50편만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아삽이 이처럼 많은 시를 짓고 시편에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시인이었으며 음악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이름 뜻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세 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선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찬양대나 찬양을 지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불릴 정도로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 시편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들은 모든 인류들과 또 하늘과 땅,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참된 예배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위선적인 악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소집의 대상이 나오고 있죠. 바로 나의 성도. 또 다른 표현으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재물들을 둘로 다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이 되셔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리트로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언약 체결 시에 짐승을 쪼개고 태우는 의식을 수행한 데서 유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쪼개어진 짐승처럼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계약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계약 행위를 하나님과 더불어 수행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너희를 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초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의 제사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그 언약이 이어져서 이제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구상의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선포하리 하나님은 주신 땅에 주시니라.
예, 하늘이란 존재가 인격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수명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살, 80살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경험으로 인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또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아왔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4절 말씀에서 증인으로 선택된 하늘은 성실하게 자신이 공정하게 본 것을 거짐없이 증언하는 생생한 장면을 계속해서 묘사해 왔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까닭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늘은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실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후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7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들의 노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성탄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실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의 우리 역시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을 투명하게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제사의 참된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만 남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그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지 그 마음의 중심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할 때 느끼는 기쁨과 한이는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재물로 인해서 절대로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는 열심히 그 재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적 관계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재물만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시하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 중심과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일상의 유기를 거룩하게 살지 않고 단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이 모습으로만 노력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제사 방법은 쉽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에서 비롯된 찬양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라는 의미는 자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단어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던 것이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의 참된 예배,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감사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라 해서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서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너희가 예배하는 자답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때 종말이 있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삶이 뒤따라주는 삶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며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2020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